SBS 팟캐스트는 괜찮아요. 1397과 서민금융 있다가 있으니까 서민금융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빠른 경제뉴스 목돈연구소 박연미입니다. 김치는 라면만큼이나 인기 있는 수출 품목인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김치 수출액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김치 무역 수지는 4년째 적자라고 하네요. 수출하는 김치보다 수입하는 김치가 더 많아서죠. 연간 2,400억 원어치를 수출하지만 중국에서 사다 먹는 김치는 더 많습니다. 식당이나 급식단체가 치솟는 배춧값에 인건비까지 이거 감당 못해서라고 하는데 김치의 인기는 높아지는데 정작 한국에서는 중국 김치를 더 많이 먹는다. 김치 시장의 모순, 요거는 좀 바꿀 수 없을까요? 11월 29일 토요일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개장합니다. 태희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들으셨습니다. 김은정님, 남편이 저한테 아끼는 것은 잘하는데 재테크는 꽝이래요. SBS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듣다 보면 재테크 실력도 늘까요? 하셨는데 늘겠죠. 저는 많이 하는 사람 아니고 조금 먼저 하는 약간 부지런한 사람 이쪽인데 남편분 같이 들으시는 거 어때요? 우리 김선영님, 경기도 성남 가는 버스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딸아이가 1월에 결혼해서 사돈하고 한복 입어보려고 천안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해주셨는데 아이고 분주하기는 한데 또 얼마나 좋으실까요. 근데 만감이 교차할 것 같기도 해요. 아이고 그 꼬물이가 언제 커가지고 결혼을 한다고, 그쵸? 하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저희 매일 오전 11시에 찾아오는 가장 빠른 경제뉴스입니다. SBS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고릴라 있고요. 문자 소개되면 추첨해서 커피 쿠폰, 청소 이사 전문 영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보내드립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오늘도 아는 만큼 보이는 문화연구소, 경제의 눈으로 다시 보는 영화연구소 함께하겠습니다. 예술 속 사람과 돈 얘기, 문화연구소, BP의 이정우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어떤 얘기해요?
오늘은 본인이 개발한 색깔로 특허를 낸 이브 클라인의 이야기를 준비해왔습니다.
오, 색깔도 특허를 낼 수가 있군요.
네, 이브 클라인의 사례를 통해서 아 이게 되네, 이게 가능하네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브 클라인은 1957년에 인터내셔널 클라인 블루라는 색깔을 개발합니다.
아,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어가 왜 약간 간지럽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네. 하지만 색깔은 아주 시원한 편이에요. 오. 이 색깔을 검색해서 보시게 되면 네. 아주 쨍한 파란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친숙한 삼성전자의 파란색에 채도를 완전히 높인 약간 형광기까지 도는 것 같은 파란 색깔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느낌 오네요.
그렇죠. 이브 클라인은 1960년에 이 색깔 조합을 특허로 등록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색깔 자체를 하나의 예술적인 발견이자 브랜드로 등록한 첫 번째 사례로서 현대미술사에서 자주 언급되곤 하는데요. 최근에 지난 10월 달에 이브 클라인의 1961년작 IKB61이 크리스티 경매에서 311억 3,50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우와. 이 작품은 가로가 4m, 세로가 2m 정도의 큰 사이즈의 캔버스에다가 인터내셔널 클라인 블루, IKB라고 많이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IKB 색깔을 가득 칠한 게 끝인 작품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물감을 사용해서 캔버스를 칠하기만 한 게 전부인 작품이 네. 왜 311억에나 낙찰될 수 있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준비를 해왔습니다.
갑자기 발명하고 싶은 욕구가 뿜뿜. 인터내셔널 연미 살몬 이런 거 만들어서 저도 색칠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제가 한다고 되진 않을 거고 본인만의 색깔로 특허를 낸 주인공 이브 클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브 클라인은 1928년 프랑스 니스에서 태어난 예술가입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화가였다고 해요. 아버지는 후기 인상주의 화풍을 구사했고요. 어머니는 추상표현주의 화풍을 구사했던 화가입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상당한 인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당시에 파리에서 활동하던 다른 예술가들하고 정기적으로 파티를 열면서 서로의 예술관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브 클라인은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미술 교육을 받지는 않았음에도 미술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스저네요. 부스저.
맞습니다. 그리고 14살 때부터 조금 독특한 수업을 받기 시작해요. 동양국립언어학교와 국립해병예술학교에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 조합이 진짜 특이한데요.
그렇죠. 네. 동양국립언어학교는 말 그대로 동양의 언어를 배우는 학교입니다. 이브 클라인은 그중에서도 특히나 일본 문화에 매료됐는데요. 조금 독특한 게 당시에 일본 문화에 매료됐던 예술가들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들은 좀 일본의 전통화에 관심을 갖기도 했었는데 이브 클라인은 독특하게도 스포츠에 관심을 가져서 25살이 되던 해에 유도 4단을 따면서 우와. 유도 마스터가 됐었다고 합니다.
화가 중에 유도 마스터인 사람 우리 최초로 등장한 거 맞죠?
맞습니다. 네. 최초이고요. 당시 유럽인들 가운데서도 드물었었다고 해요. 유도 4단이 어떤 건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네. 검은 띠를 매는 유단자라고 하고요. 보통 유도를 시작하고 7, 8년이 지나야 딸 수 있는 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당시 유럽인들 중에서는 최고 등급이었다고 해요.
아,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도장한다 그럼 세계 속의 한국인 이런 데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클라인이 유도에도 상당히 진심이었던 게 나중에는 파리에 유도 도장을 열기도 하고요. 26살 때는 유도 교본을 집필하기도 했을 정도로 유럽 예술가들 가운데서는 상당히 독특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인데요.
한 번 꽂히면 끝까지 하는 스타일이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학창시절도 상당히 비범하고 좀 독특한 면모가 있었어요. 클라인이 19살 때 친구들하고 해변가에서 시간을 자주 보내곤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 친구들하고 바닷가에 누워서 세상 나누기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아, 가만히 있어봐요. 이 게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게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들 중에서 우리의 삶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을 골라서 갖는 일종의 좀 비시각적인 땅 따먹기 게임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고급지다.
그렇죠. 네. 그리고 친구들 중에 한 명은 언어를 골랐고요. 이야. 다른 친구는 대지를 골랐다고 합니다.
둘 다 만만치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클라인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제일 크게 땅을 따먹지 않을까 싶었던 것이 지구를 둘러싼 무형의 공간인 하늘을 골랐다고 합니다.
똑똑해.
그렇죠. 그래서 이 게임이 19살의 남자아이들이 놀이로 즐기기에는 상당히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게임인데요. 이렇게 클라인은 어린 나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예술을 접하고 친구들하고 철학적으로 사유하면서 놀고 그리고 당시로서는 낯설었던 동양의 스포츠인 유도를 즐기면서 굉장히 예술가적이고 독특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역시 사람의 언행은 사유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유유상종. 철학적인 친구 옆에는 철학적인 친구 하는 친구 옆에는 또 그런 친구. 아니 근데 클라인이 본격적으로 예술가의 길을 걸은 건 언제예요?
본격적으로 예술가의 길을 걸은 것은 1955년 27살 때 프랑스 파리로 이주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클라인은 한 가지 색깔로만 구성된 단색화를 그리고 있었어요. 이 단색화는 클라인이 살았던 도시나 혹은 여행차 다녀왔었던 곳들에서 발견하거나 영감받았던 색깔 중에 딱 한 가지만 골라서 그림으로 구성했던 작품이었어요. 이것도 당시로서는 상당히 비범한 시도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클라인이 그림에 사용했던 색깔은 주황색, 노란색, 빨간색, 분홍색, 그리고 파란색이었다고 합니다. 클라인은 이 각각의 색깔이 각기 다른 지역을 상징하게끔 했다고 해요. 뭐 본인의 고향인 니스는 노란색, 그리고 프랑스 파리는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관객의 반응은 클라인이 기대한 것과 달랐다고 합니다. 관객은 이 색깔들이 각각의 독립된 작품이 아니라 여러 개의 조각으로 구성된 하나의 작품일 거라고 보고 일종의 모자이크를 보듯이 각 작품들을 연결 연결지어서 감상했다고 해요. 클라인이 의도한 것과는 완전히 상반되게 관객들이 작품을 이해한 거죠.
우린 클라인의 생각보다 굉장히 복합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네. 그런데 클라인 입장에서는 이 단색화 개념이 관객들한테는 조금 낯선가 보다라고 보고 이 단색화 개념을 관객한테 제대로 본인이 의도한 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색깔로 구성할 게 아니라 한 가지 색깔로만 작품을 구성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색깔 중에서 파란색을 선택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클라인이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그 세상 나누기 게임을 하면서 골랐었던 지구를 둘러싼 무형의 공간인 하늘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파란색은 이 하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색깔이기 때문이었는데요. 동시에 클라인은 이 파란색이 매우 추상적인 색깔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자연을 이루는 색깔을 보면 뭐 빨간색을 떠올렸을 때 빨간 장미나 피를 떠올릴 수도 있고요. 초록색을 떠올렸을 때는 산이나 나무나 풀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노을이나 병아리, 꽃 같은 걸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파란색은 자연에서 찾기 쉽지 않은 색깔이에요.
그러네요. 파랗다 네. 그 자체를 투영할 수 있는 생물이나 네. 사물이 없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바다 정도만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 하늘과 바다는 실제로 파란색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빛의 산란에 의해서만 파란색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파란색은 클라인한테 굉장히 추상적이고 매력적인 색깔로 여겨졌다고 해요. 그래서 파란색에 집중해서 본인의 단색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근데 이브 클라인이 그래서 나만의 파란색으로 특허를 낸 건 몇 살 때예요?
이건 1955년 클라인이 파리로 막 이주했었던 27살 때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에 클라인이 자기한테 딱 맞는 파란색을 찾기 위해서 파리에서 제일 유명한 셰 아담이라는 화방을 방문하게 돼요. 이곳은 1898년부터 3대에 걸쳐서 운영해온 화방이라고 하고요. 피카소와 막스 에른스트, 샤갈, 달리, 프란시스 베이컨처럼 우리 목돈 연구소를 통해서 다뤘었던 수많은 유명 예술가들이 재료를 사가기로 유명했던 화방입니다.
네.
클라인은 여기서 파란색 안료를 사기로 해요. 이 안료는 분말 형태로 된 착색 를 의미하는데요. 안료에다가 물이나 기름이나 다른 재료를 더하면 물감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클라인은 두 가지 안료를 고민해요. 하나는 르네상스 시기 때부터 사랑받아온 재료인 프러시안 블루였습니다. 파란 빛깔을 띠긴 하지만 남색에 가까운 느낌을 자아내는 색깔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울트라마린이었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르네상스 때부터 사랑받아왔는데 청금석이라고 불리는 보석 을 갈아서 만든 물감이라 굉장히 비쌌습니다.
맞아요. 한번 얘기해 주신 적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울트라마린이 색깔도 비싼 만큼 굉장히 아름다워서 금보다도 비싼 물감으로 유명했다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울트라마린을 보면 아주 맑은 바다의 깊은 부분을 보는 것 같으면서도 밝은 색깔을 가진 컬러입니다. 이브 클라인은 이 울트라마린하고 프러시안 블루 중에 뭘 고를까를 고민하면서 프러시안 블루는 조금 어둡고 무거운 편인 반면에 울트라마린은 빛이 없는 밀폐된 방에서도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처럼 맑고 밝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 이 두 가지 안료를 모두 다 구매해 왔는데요. 이 사온 안료를 물감처럼 쓰기 위해서 바인더라는 재료와 섞어서 캔버스에 발랐는데 이 물감을 바르는 순간에 실망했다고 합니다.
오, 왜일까요?
클라인이 이때의 기억을 기록해두었는데요.
네.
이렇게 적었어요. 안료의 각 입자가 개별적으로 죽임을 당한 것 같았다. 마법의 색은 사라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아니야. 이 색깔 아니잖아.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뭐 화장품을 구매할 때도 화장품 자체로 봤을 때는
너무 예쁜데 네, 내가 네, 바르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안료라는 것이 원래는 고체인데 액체에 풀어서 용해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손실되는 질감과 색감이 있기 마련이었던 그쵸. 건데요. 클라인은 건조된 분말 상태 그대로 화장품 내가 그 제품으로서 봤던 그 색깔 그대로를 내 피부에 구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굴이 다른걸?
그렇죠. 그리고 당시 기술로서도 이런 분말 상태의 안료 그 자체로서의 질감을 캔버스 위에 고스란히 구현한다는 건 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클라인은 안 되겠다. 기존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으로는 내가 원하는 색을 구현할 수 없다고 보고 본인만의 색깔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야, 이분은 굉장히 진취적이다. 네. 우리는 틴트 샀는데 어, 이거 모델이 바른 거랑 다르네 하면 내가 반성하고 지나가는데 아, 이브 클라인은 아니야. 그 틴트 내가 만들어버려.
네.
마음에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맞습니다. 색깔을 조색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화가니까. 네. 근데 이게 어떻게 특허를 낼 수가 있을까요?
뭐, 특허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기술적으로 조금 새로운 시도를 했었던 덕분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클라인은 단순히 뭐 물감을 섞어서 조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색감과 질감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안료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이라는 남성과 협업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아담은 일종의 기술자였어요. 화가들이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이걸 기술적으로 실현해주는 일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클라인과 아담이 1년 동안 절치부심해서 질감과 색감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안료 개발에 몰두하게 되는데 좀처럼 이게 해결이 안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아담이 프랑스 화학회사 론 플랑크에서 일하는 화학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화학자가 안료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안료를 캔버스에 바르기 위해서 섞을 때 쓰는 어떤 제2의 용해제가 문제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로다파스 M이라는 합성수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 합성수지는 원래는 지도를 방수 처리하고 코팅하는 용도로 개발됐던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인화된 지도와 섞이지 않고 그 위에 코팅되는 어떤 효과를 보였었는데요. 이 조합은 이브 클라인이 원하던 안료가 분말 상태일 때 조금 매트하고 입자감 있는 질감을 유지하면서 또 벨벳 같은 그 고유 분말의 질감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브 클라인과 아담이 만든 안료에다가 이 로다파스 M이라는 합성수지를 섞은 뒤에 붓이 아닌 롤러로 채색을 하게 되면 고유의 안료의 질감이 더 잘 살아났었다고 해요.
야.
그렇게 이브 클라인은 파란 색깔 안료를 단순히 어떤 색깔을 섞어서 만든 물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안료가 그 질감을 유지할 수 있게끔 조합을 만들어낸 덕분에 특허까지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 레시피에 대한 특허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클라인이 본인의 레시피에 이름을 붙여서 이 색깔을 IKB, 이브 클라인 블루라고 이름을 붙이고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색깔의 특허를 낸다는 게 굉장히 독특하니까 네. 당시에는 뭐 색깔에 특허를 낸다고 사람들이 좀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를 못했었다고 해요. 클라인이 파리에 일단 한 갤러리에다가 IKB 안료를 처음 선보였었는데요. 이 안료를 캔버스에 펴발라서 선보인 게 아니라 그 안료 그 자체 가루로서 전시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 안료를 접시에 담아서 선보였었는데요. 사람들은 이게 어떤 회화적이고 미술적인 시도라고 보기보다는 인테리어 소품인가 이번 전시에 어떤 장식품인가 정도로 네,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료 자체를 예술로서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모습이었는데요. 1960년에 클라인이 IKB를 만들고 그 조합을 특허를 내면서 그 이후부터는 약간 어떤 분위기가 달라지게 돼요. 당시에 이런 특허 등록은 조금 기술적인 등록에 불과하다고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시도를 좀 신선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본인의 이름을 딴 색깔을 특허낸 예술가가 최초였기 때문에 이 이후 특허를 낸 이후부터는 클라인의 작품이 사람들한테 좀 강렬하게 각인되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이 덕분에 클라인이 이전에 시도했었던 단색화 기법이 사람들한테도 조금씩 받아들여 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의 색깔만 이용하는 게 조금 낯설고 안료 그 자체로서 봤을 때는 미술 작품이라고 이해하기도 어려웠습니다만은 특허를 내게 되면서 화가가 특허낸 색깔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됐던 덕분이었다고 해요.
역시 오늘도 느끼는 거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걸 시도할 때 이름을 남길 수가 있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근데 클라인의 작품 그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그 이후에는 이브 클라인이 본인의 IKB 컬러를 롤러에 묻혀서 캔버스에 칠한 단색화를 주로 선보였었는데요. 색깔을 특허내고 1년 만에는 조금 더 새로운 도구를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롤러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모델로 하기로 했던 거예요. 앞서서 살펴봤듯이 클라인이 좀 어렸을 때부터 독특했잖아요. 그런데 클라인은 이 IKB를 만들고 나서 붓이나 롤러 같은 도구가 지나치게 사람의 손과 가까이 있다고 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색깔이 조금 더 독립적으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는 화가 본인의 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아, 그럼 색칠을 어떻게 하죠?
그래서 네. 모델의 몸에다가 IKB 물감을 바르고 그들이 캔버스 위에 눕거나 밀착한 채로 움직여서 이 인체의 윤곽과 자국이 IKB 색깔로서 남게끔 했다고 합니다. 이건 유도를 하면서 클라인이 보고 경험했었던 그 인체적인 움직임에 영감받은 네. 시도였다라고 하는데요.
세상에 헛된 경험은 없구나.
맞습니다. 네. 그렇게 클라인이 1960년 IKB에 특허를 냈던 해에 모델들의 몸에 IKB를 바른 채 캔버스 위에서 움직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이때 본인이 의도했었던 이 재료와 도구 그리고 작가 사이의 거리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클라인은 턱시도와 나비 넥타이 차림으로 지휘자처럼 손짓만으로 모델이 움직이게 지시했었다고 해요. 이 작품은 상반된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네.
퍼포먼스를 직접 관람했었던 한 관객은 어떤 사람은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극과 극이네요.
네, 사실 작품 자체가 난해하긴 합니다. 이 작품 퍼포먼스가 벌어지던 모습이 촬영되어서 사진으로도 많이 전해지는데 예술가는 정장 차림으로 알몸의 모델들을 지휘하고 있고 모델의 몸에 묻어있는 물감이 캔버스에 묻어나는 모습은 확실히 새롭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 반응이 너무 상반되다 보니까 클라인이 전시 끝난 날 밤에 처음으로 심장마비 증상을 겪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긴장했구나.
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이 IKB 컬러와 퍼포먼스 아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갈리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1962년 IKB 특허를 따고 그리고 이 누드 퍼포먼스를 벌인 지 2년 만에 클라인이 두 번이나 더 심장마비 증세를 겪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결국에 반복되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이고. 향년 34살의 나이였었다고 해요.
너무 아깝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클라인은 오히려 사후에 더 유명해지게 됐었다고 해요. 이전까지는 뭐 그 예술이 너무나 난해하고 색깔로 특허를 내 그리고 이걸 전시해 그리고 이걸 퍼포먼스로 선보여 라는 것들이 너무나 난해하다 보니까 논쟁의 여지에 있었던 작가였는데요. 이후에 현대미술이 더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미니멀리즘, 개념미술, 그리고 퍼포먼스의 선구자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클라인의 작품을 좀 흥미롭게 접하셨다면 한 번쯤은 그의 작품을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감상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어요.
야, 2025년의 시도에도 신선하다고 했을 걸 해냈던 엄청난 화가 이야기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BP의 이정우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